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스 동나 5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관련 이슈를 정리하는 방송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지방선거 기본 일정 정리하고 김지아 기자가 네.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김지아 기자가 궁금해하는 그 이번 지방선거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사실 한참 선거운동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 비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또 했어요.
맞아요.
뭐 정치적인 논란이 많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었고 역대 최소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좀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지한 사람은 또 지지한 대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은 사람대로 조금 정치에는 관심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람 마음이란 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저도 정치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방송 댓글 개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도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또 되게 감사하고 소중하기도 해서 잠시 좀 읽어보자면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관련한 방송 했었는데 란대장님이 정치 얘기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정리된 자료가 있었으면 했는데 듣동라에서 딱 정리해 주셨네요. 왔다 갔다 이동 시간에 듣기 딱입니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민디님께서는요. 와, 오늘 사람 이름도 많고 각 부처 발음이 어려워서 녹음하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복잡한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모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치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또 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저희는 묵묵히 일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좀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좀 선거 벽보도 붙어 있고 또 선거운동 한다고 뭐 트럭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나의 일 같지는 않고 좀 와닿지도 않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좀 TMI를 풀어보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약 1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네.
1층 우편함에 보면은 지방선거 관련 공보물이 거의 일주일 내내 그냥 다 꽂혀 있어요.
아, 우편함에 그 공보물 온 봉투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나만 이렇게 선거에 관심 없는 건 아니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 진짜 잠시 딴 얘기인데 그 공보물을 말씀하셔서 김재 기자 말한 대로 실제로 그 공보물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보지를 않는데 종이를 네.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선거 쓰레기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이따 자세히 다른 얘기를 설명하겠지만 이번 선거 자체가 전국에 2천 개가 넘는 선거구가 있고
진짜 많네요.
후보자만 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공보물이 또 있잖아요.
네.
이 종이만 수억 부에 달한다라고도 하고 선거 벽보가 100만 장이다. 현수망은 10만 장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선거가 끝나면 이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당연히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온 벽보, 공보물, 현수막이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회용 컵을 5억 4천만 개 쓴 거랑 맞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현수막도 플라스틱 계열 화학섬유로 만들어지고 공보물이나 명함들도 코팅이 돼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재활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일부 후보들이 이제 친환경 명함입니다 라면서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여전히 재활용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쓰레기 만들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네.
올해 거대 정당 중에 한 곳은 친환경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실상 좀 보면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김재 기자가 우편함에 주말 내내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보면서 계속 좀 마음이 안 좋긴 했거든요. 이게 다 너무 많은
맞아요.
게 항상 오니까 네, 봉투
진짜
안에.
두툼해요.
그래서 이게 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공론화가 좀 더 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방선거 얘기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뭐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중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숫자로도 그게 나타나는데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 투표율이 60.2% 정도였는데
네.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77.1%, 총선이 코로나 한창일 땐 하긴 했지만 66.2%였는데
네.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지방선거가 확실히 투표율이 좀 낮잖아요.
편이네요.
그래서 관심이 사실 적은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큰 선거를 굉장히 치열하게 치르고 그 바로 직후에 이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20일이 좀 넘은 상태에서 투표를 치르는 거니까 이번에는 60%도 아니고 50%대 투표율일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솔직히 그 예상대로 50%대 투표율이 나올까 이런 게 계속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될지. 그래서 기본적인 일정을 한번 짚어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6월 1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사전투표는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고요. 지난번 3월 대통령 선거 때 확진자 투표 관련해서 혼선이랑 논란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한 투표 방침을 지난번이랑 좀 바꿔서 지난번에는 임시투표소를 만드는 바람에 그게 바구니가 되기도 하고 막
네.
어디는 쓰레기 봉지다 막 이런 논란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임시기표소 자체를 만들지 않고 별도 투표 시간을 만들어서 기존 유권자랑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사람 되게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많은 것만 알고 있어요.
네. 시장, 뭐 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뭐 구시군의회 의원, 뭐 비례대표, 교육감 뭐 이런 거에다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더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표용지만 7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듣고 계시는 듣동러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방선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투표용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광역단체장 하나, 교육감 선거 하나, 뭐 기초단체장, 뭐 구시군의회 그 투표하는 거 하나, 지역구 광역의원 투표위원 하나, 기초위원 하나, 랩하는 것 같네요, 저. 비례대표 광역의원 하나, 비례대표 기초위원 하나, 이렇게 7장을 받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 투표용지 하나,
네.
서울시 교육감 투표용지 하나,
네.
뭐 마포구면 마포구청장 투표용지 하나,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투표용지 하나, 마포구의원 투표용지 하나, 그다음에 시의원 비례정당을 어디를 찍을 것인지, 구의원 비례정당을 어디 찍을 것인지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장을 한 번에 받는 건가요?
네.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 이제 신분 절차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 주잖아요.
네.
그때 한꺼번에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그 실시되는 7개 지역이 있거든요. 대구 수성을이랑 인천 계양을, 경기 성담,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 서천 등등 7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장을 더 받으실 테니까 8장 투표용지를 받는 지역구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7명을 뽑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까지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하는 일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일단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름도 제가 잘 모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좀 누가 됐든 내 삶에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들었어요.
김지아 기자가 이 질문은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네.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방송을 만들게 된 거기도 한데요.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투표를 하는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사람들이 총 4,132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시도, 군, 구 등 광역의원이랑 기초의원은 3,86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네요.
그렇죠. 이걸 합쳐서 저희가 지방의회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들 이름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시의원, 구의원을 뽑게 된 것 자체가 김지아 기자가 태어난 하기 아주 조금 전 정도? 거의 고즈음이거든요. 네. 1991년에 부활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무급이었는데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면서 지금의 제도대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왜 중요하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진짜 궁금해요.
대통령이나 도지사,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국정에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국정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치인이다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방의회는 사실 어떤 거냐면 주민들의 생활이랑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이 4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감시하고 이 예산을 고칠 수도 있고 이쪽 예산 이거 떼서 저쪽으로 옮깁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라고 보면 서울시 의회 의원이고 여기 110명의 사람들이 그걸 정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지방선거 얘기할 때 지방자치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소리가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지를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권력 구조를 얘기할 때 입법부랑 행정부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에도 똑같이 행정부랑 입법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랫단계의 민주주의다. 풀뿌리 민주주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 의회가 있는 거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시의원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작은 국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사는 동네의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이 시의원이랑 구의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국회의원만 있으면 되지 그 밑에 뭐 시의회 의원 뭐 이런 것까지 정말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걸 또 직접 선거로 뽑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정말 네.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건데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지만 그런 거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생각할 때 정치도 네. 사실 직업의 하나다. 전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런 근간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김지아 기자나 다른 듣고 계신 듣동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시청구청 그거 굳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국가의 업무가 많아지고 그래서 나라가 쓰는 예산도 되게 어마무시하게 많고 거기에 따른 행정 업무들이 많은데
네.
시청이나 구청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산이 400조가 넘고 이게 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쓰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행정부처가 물론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문자답하고 혼자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제도, 견제하는 제도를 두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 전문가의 이제 시선으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면은 마음에 드니까 합시다. 이거 괜찮네. 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관련 법령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시행정으로 보면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국, 정부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돈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전문 영역, 직업의 영역이 저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네.
법령이 만약에 없어. 뭐 그러면 이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정책 당국도 여기에 공감을 하도록 뭐 공청회든지 뭐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따거나 집행을 하는 영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비즈니스
네.
업무의 영역이
그러네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물론 그런 걸 혼자 다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는지 감시도 하고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뭔지 전달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견제를 주기도 하는 역할을 지방의회가 해야 하고
네.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네.
같고
그러니까 막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러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제도가 분명히 존재해야 잘 견제가 되고 굴러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근데 동시에 도지사랑 시장이 말한 정책들 그래도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공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지방의원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더 비약해서 말하자면. 네, 왜냐하면 실제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 집값 상승이 가장 크게 네. 큰 폭이었던 지역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서초 강남 사람들에 대한 그 세금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정부 정책의 발표에 맞서서 서초구청장이 먼저 이거에 반기를 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서초구의회도 재산세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걷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금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바꿔서 정부의 정책을 좀 무력화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 사례를 봤을 때도 네.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결코 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오히려 내 삶이나 내 돈,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다라고도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네요.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돈 얘기가 나와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싶었어요.
정치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내 네. 현실 세계에서는. 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비슷한 사례로 지방자치 얘기할 때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막 언덕이 많거나 그런 곳에는 지하철역이 없으면 마을버스, 버스가 되게 유일한 교통수단인 곳이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버스를 타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차 간격도 중요하고 마을버스가 한 대 있는지 두 대 있는지도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근데 버스 회사나 이제 이 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을 버스를 운영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타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배차 간격을 줄일 수도 있고 노선을 폐쇄할 수도 있고 노선을
맞아요.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서 적자가 심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걸 나 혼자 내 개인이 아우 내가 불편해요 민원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목소리가 모이기가 힘든데 뭐 살고 있는 지역구나 시의원, 구의원, 뭐 구청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네.
그래서 생활이 밀접하게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연구와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당국을 설득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민원이라고 하면 저희 약간 블랙 컨슈머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살짝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뭔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미주알고주알 민원이 넣는 세상이 더 약간 이런 지방의회에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기는 하거든요.
네.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정책 아니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보고
네.
진짜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예산이 있는지도 보고 정해서 말해주거나 뭐 공청회를 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정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그런 구청장을 뽑고 구의원, 시의원을 뽑는 거니까 내 삶에는 사실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담론은 아니더라도 진짜 나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네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정치부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고 사회부만 좀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의 기사는 좀 주로 비리나 범죄 기사로만 좀 접한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저의 편견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시의회나 구의회는 오히려 주민들과 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느낌도 솔직하게 좀 들어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갖고 있는 권한이나 실질적인 힘은 현실로 봤을 때 작지 않잖아요.
네.
예산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이권도 있고요. 근데
네.
김지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지면서 권한은 있는데 관심은 없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낳으면 저는 그렇게 비리, 범죄,
그러네요.
예산 유용 이런 사태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주로 정치부 있으면서 지방선거 취재 가고 유세
네.
다녀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어라키가 분명히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 동네에선 가장 권력이 높고 네. 그 바로 아래 시의원, 그 아래 구의원 이런 군기랄까? 위계질서가 아. 존재하거든요.
오.
왜냐하면 그 조직력이 예를 들면 영업조직 같은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 마포구 지부보다 더 위에가 서울지부고 서울지부보다는 한국지사고 네. 뭐 이런 구조가 있듯이 자기가 선거를 하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에선 현실적으로 그 조직을 점조직을 좀 더 키우는 구조거든요. 구의원에서 시의원, 시의원에서 국회의원 이런 구조여가지고 네. 사실 지방선거 유세하시면 잘 보시면 본인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선거 유세 가보면 선거운동은 누군지 명함 주고 보면 이 사람은 시의원이고 이 사람은 구의원이고 그럴 때 있어요. 그 산하.
아, 그래요?
약간 그런 식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 선거 유세 가보면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당의 소속의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뭐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지역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하는 사람이 네. 거기에 또 시의원을 하게 되고 그 밑에 구의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구조랄까요. 그래서 이런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다라는 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이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굉장히 빠삭한 그 동네 유지가 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일도 실제로 있어요.
맞아. 이런 이미지가 사실 솔직히 좀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구의원 의장, 뭐 시의원 의장, 군의원 의장 이런 분들 중에 이런 게 좀 결합돼서 부적절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는 네. 거잖아요. 뭐 상가 번영회 회장 오래 했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의원에 진출하고 군의에 진출하고 이 동네 좀 건물 갖고 계시다 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구의회 시의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 같은 조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지역 관련한 민감한 결정 정보를 상대적으로 빨리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본인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논밖에 없는 세상의 지역구인데 도로를 네. 깔아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깔지 결정을 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이권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땅값이 차원이 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잘 아는 사람들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한 비리나 범죄 기사 있었던 거 당연히 사실이고요. 10년 전만 해도 뭐 광명 시의회 이런 곳에는 시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불법 비리와 관련이 되기도 하고.
절반 이상이요?
그리고 그 예산 유용 관련해서는 충청 지역에서 22년 만에 막 최악의 수해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도의원들이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에 가가지고 엄청 이제 공분을 사는 네. 일이 일어나기도
맞아,
하고
기사로 봤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부 있을 때는 서울시 의회 의원이 살인 교사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김지아 기자도 갖고 계시고 듣동러분들도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지방의회가 태생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하는 조직인데 반대로 이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조직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사실상 시민이랑 시민단체 해야 되는데 좀 관심이 네.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 쉬운 구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인 거네요.
네. 무관심하지 말자. 우리 세금인데 좀 더 아니면 전문가들이 지방의회 정치인으로서 직업의 영역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사람들이 이 의회에 좀 입성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늘 네. 하거든요. 많은 이제 정치학자나 이런 걸 관심 있는 분들이.
네.
근데 저는 또 이게 왜 그렇게 매력이 없는 직업일까라는 고민도 하게 돼요. 연봉도 적지 않고 구의원, 시의원들 중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연봉이 6천도 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겸업이 가능한 그 기초의원들도 있어요. 네. 지방의원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여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게요. 들어보니까 저도 같이 너무 내가 무심했구나.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몰랐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공지사항을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듣동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의 진행자 이지상 김지아 기자와 함께 6월 1일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살짝 여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본가는 원래 경기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나 뭐 시장 후보들도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GTX 공약을 그렇게 난발을 하고 있어요.
그쵸.
난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난발한다고 느끼거든요.
네.
GTX 설치는 근데 사실 도지사나 뭐 시장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GTX가 뭐 이제 A부터 F까지 나왔는데 이런 공약 난발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나요?
근데 사실 공약이 현실에 사실 듣기 좋은 사탕 발림이 십상이잖아요.
네,
지금 이런
맞아요.
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희 지난번에 여행 관련해서 백종현 기자랑 했던 방송에서도 경북 지역에 디즈니랜드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했더니 네. 그때 백종현 기자가 난 그런 얘기 안 믿는다. 특히 선거 시즌에는 안 믿는다.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GTX가 디즈니랜드 같은
그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선거의 특성 자체가 지방의회가 네. 하는 일 자체가 개인의 그런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현실적이고
네.
돈이랑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도 항상 그런 식의 공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집값에 도움이 되고
맞아요.
내 삶에 뭔가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공약을 막 난발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실제로 그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제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영역이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정말 욕망의 결정체잖아요.
네, 너무 민감한 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은 정말 복잡한 존재고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맞아요.
누구든
다.
이 부동산 네. 공약에는 마음이 울렁울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부동산과 교통은 그리고 특히 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이 메가폴리스를 사는 대한민국에는
네.
굉장히 빠질 수 없는 공약, 대명사처럼
맞아요.
돼버린 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 뭐 어차피 안 이뤄질 건데 공약집 봐서 뭐해 이런 걸로 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선거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 아까도 선거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 선거 키워드를 뽑을 때 무관심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대치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4,132명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 무투표, 투표 아예 하지도 않고 당선 확정된 사람이 500명이 넘어서 12%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네요. 그럼 네.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건데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뭔가요?
네,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구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럴
네.
때 자동 당선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후보가 한 명 이상인데 후보도 뭐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보다 덜 나오면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이번에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9명이거든요. 구의회가.
네.
근데 6명이 무투표 당선 확정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거대 양당이 지역을 나누다시피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영남에선 국민의힘. 호남에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는 후보를 내봤자 안 되니까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게 너무 굳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번 선거는 제가 1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5배 많아진 수치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치권이 이번에 제도를 하나 바꾼 게 있어요.
올해부터요?
네. 기초의원의 일부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중대선거구제가 뭐냐면
원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중선거구제였어요. 지금도 2인 이상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대 양당 후보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인 이상을 뽑을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거대 정당 말고 소수 정당은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이 있었고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항상 있었는데
네.
그러면 지방의회부터 소수 정당도 기회를 줄 수 있게 한번 제도를 바꿔볼까라는 논의를 계속 했던 거고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이 합의를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전국 30개 기초의원 지역구 이게 국회의원 지역구로 따지면 11개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만 시범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일부니까 이게 네. 어디가 될지가 사실은 되게 관심이 많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상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사이에는 하이에라키가 있고 네. 그게 사실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는 조직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선거 제도가 바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변수가 생기는 게 싫잖아요. 내가 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 네.
예측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전체 다 적용을 하는 게 초반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합의가 계속 늦어지다가 뒤늦게 4월이 돼서 시범으로 몇 개만 한다라는 게 정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몇 개가 어디가 되느냐로 물밑에서 정치인들이 신경전을 엄청
그러네요.
벌인 거예요. 내 거 하면 죽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너가 합의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래서 그게 뒤늦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시범시시
네,
지역이.
4월에 결정이 됐으면 진짜 얼마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그래서 지역구를 정했는데
네.
30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의원으로 네. 따지면. 그중에 12곳에 아예 제3당 출마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 정당도 의석을 줄 수 있게 하고 지원하고 또 사표를 막는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제3정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인
그쵸,
거네요.
그쵸. 원래 말을 할 때는 그 취지로 이제 이걸 제대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네.
아예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후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양당 후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로 봤을 때 서울 성북갑, 뭐 동대문 을, 경기 용인정, 광주 광산을 이 정도의 지역구에만 제3당의 후보를 냈고
네.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후보뿐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급박하게 중대선거구제가 어디가 도입될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제3정당 후보들은 안 그래도 여러 면에서의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정보도 약간 열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하고 등록할 겨를이 없기도 했던 거예요. 4월 중순 이후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이 거대 정당 체제가 꾸려져 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러니까 양당에 비해서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인력의 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마다 당원 수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에브리 지역구에 다 낼 수 있는 정당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수정당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지방은 당원 수도 적고 후보를 발굴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네. 없는데 일찍이라도 결정됐으면 알아보기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여야 합의가 급박하게 이뤄졌으니까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 진짜 아쉬운 점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대선거구로 결정됐는데 이제 이렇게 그 인원이 많지 않은 곳들도 무투표 당선이 되는 지역구들도 있는 상태고요.
그럼 사실상 약간 유명무실...
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유명무실해진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선거 다음 날 바로 이제 당선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사 보니까 이 500명의 무투표 당선인들 중에 30% 가까이가 각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예정자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질이랑 능력을 사실 아예 검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돼버리면 유권자가 아예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네.
거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진짜 관심을 가져야겠다.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가 조금 화나는 얘기였으니까
네.
좀 주의 환기용으로 10대 당선자 나올까라는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춰진 이후로 지금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 첫 10대 당선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고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출마한 사람들 중에 10대 후보자가 총 7명인데 제일 그 젊은 최연소 출마자가 2004년 5월생.
2004년생이요? 2004년생이 그럼 만 18세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전남 무안군 선거에 출마한 오신행 무소속 후보가 2004년 5월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 출마한 정의당 이재혁 후보가 2004년 1월생. 그리고 뭐 제주도의 녹색당 이건웅 후보가 2003년 8월생. 경북 경주의 민주당 김경주 후보가 2003년 9월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10대 출마자들이 네. 있고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대학생 신분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출마 계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알게 된 뒤에 정치에서 이걸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학교랑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싶었다거나 아니면은 10대 정치인을 마냥 어리게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청소년 정치가 있어야지 다양한 계층을 어우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돌봄교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걸 해결하려고 출마했다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또 10대는 물론이고 뭐 20대, 30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은 조금 저희가 결과 방송을 다음에 또 만들 때 좀 더 다양한 분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맞아요.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당선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마지막 키워드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 빼놓고 네.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언론에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뉴스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지방선거 하는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이 하는데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주자 두 명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기 네.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전국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유력 정치권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시고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의견도 듣동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 많을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결과 방송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인천 계양을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경기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이 두 대선주자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의 입장에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그냥 출마를 하는 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언론에선 이런 걸 그냥 전략 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저는 사실 처음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이런 거 지역구는 사실은 보통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자기의 지역구, 자기가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학교를 네. 거기에 나왔다던가
맞아,
집안이
연고,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어디에 사위, 어디에 며느리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온갖 걸 다 네, 끌어들이잖아요.
부모의 고향 네. 뭐 이런 거니까 거기에 실거주하는 주택이 있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평가의 영역인 것 같긴 해요. 아. 실제로 자신이 그 지역구 의원이었냐 마느냐
그러니까
의원이었어도요. 그거는 또 그런 트랙이 있지만 사실 이번 문제, 이 대선주자의 출마와 관련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 후에 20일이 지난 데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를 서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김에 지방 권력까지 교체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에 국회의원 자리도 7개나 나온 네.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의원은 상징성이 좀 더 높은 자리인데 네, 네. 여기가 7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4곳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이긴 지역이고 3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겼던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쪽 다 목표는 우리가 이겼던 데는 원래대로 이기고 상대가 이긴 곳을 뺏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아까 김자 기자가 말한 전략 공천이다라는 건 전략상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꺼내 쓴다. 다 꺼내 쓰자라고 하면서 당에서 전략 공천을 결정하게 되는데 요거는 원래부터 내가 이 지역구 후보가 될 겁니다라고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활동한 정치인 말고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는 너무 약한 카드가 될 수 네. 있으니까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써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꺼내는 비장의 무기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전략인 거네요.
네.
일종의.
근데 대대로 이게 당내 갈등의 요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지역구 출신이고 난 여기서 열심히 터닫고 사람들 만나고 네. 활동을 한 지역 정치인인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유명하다고 해서 지도부가 나를 무시하고 여기에 전략 공천으로 네. 후보를 맞아요. 출마하면 그러면 열심히 하던 나는 반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전략 공천은 당내 갈등의 씨앗이긴 했거든요. 선거 네. 국면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을 대적하기 위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잖아요. 근데 송 대표는 인천시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활동했던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전략적인 선택으로 서울시장에 차출이 된 거죠.
네.
그럼 송영길 대표 지역구가 비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 그 최소표차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이 출마에 대해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네. 무엇 때문에 가는 거냐 하면서 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선거 직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의 문제는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상대 후보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진짜 박빙이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의 상황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 성남 분당 갑의 후보로 나왔는데 지금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여론조사상으로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는 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기도는 사실 지금 경기지사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여기도 여론조사 오차범위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막 이런 게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가 네. 후보로 출마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해서 여기도 결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는 질문 했죠. 근데 정답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듣동러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저는 소신이어도 되고 네. 의견이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기에 나왔다고 말하는지가 내가 듣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듣동러 분들이 김지아 기자가 판단하기엔 지금 전국이 뭐가 더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전국이라고 판단하는지는 다 개인의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개인이 정치적인 의견 가질 수 있고 소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전 당연히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네.
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분야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거물급 정치인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는 저희가 6월 3일에 결과 방송을 예정해 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결과를.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에 대해서 내 삶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이거 뭐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설명해보고자 김지아 기자에게 설명해보고자 만든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보고서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 다음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